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면요,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기가 쉬워요. 이게 초조하고 불안하면 늘 쫓겨다니다가 보면 이게 내면이 피폐해지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먹고 살기조차 어렵다 이러면 정말 어려워요.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살기조차 어려웠던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스로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싶을 때도 있고, 다윗이요, 먹고 살기 어려웠던 적도 많았어요. 광야를 쫓겨다니는데요, 어제 제가 구역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영상 보냈는데,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그냥 1시간, 2시간씩 막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분인데 성경 지리를 한번 경험하기에는 아주 좋아요. 어제 혹시 구역장 통해서 광야 영상 받아보신 분?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시면. 못 받아보신 분? 구역장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왕따냐 이렇게. 그렇게 여하튼 다 어제 다 보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왕딴지도 몰라요. 그럼 엄청 그 상처되죠, 그죠? 그럼 저한테 신고하세요. 제가 구역장을. 그런데 광야에서 먹고 사는 거 어려웠어요.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 숲하고 팔레스타인 광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아둘람굴에 400명이고 그 뒤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모여가지고 한 600명쯤 됐다 그러거든요. 가족들이 딸려 있었어요. 600명의 가족이 딸리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최소한 두 배, 세 배는 넘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될 양식 구하는 것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아마 다윗 일행은 먹고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광야에서 배고를 때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온 출신 갈멜에 살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엄청 부자고, 그리고 지금 막 이제 이게 양털 깎을 때라는 거는 이제 한 해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부자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좀 재산을 이렇게 광야에서 지켜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아, 그 부자가 잔치한다 그러니까 양식 가서 좀 얻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엊그제 묵상했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 다윗이 도와달라고 사람 보냈는데 얼마나 혹독한 말로 모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벌어진 일이 사무엘상 25장에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살면서도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블레셋의 이제 침략을 받던, 사실 블레셋이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식량을 빼앗으러 오는 거예요. 약탈하러 오는 거죠. 옛날에 왜구가 우리 호남 지방으로 이제 양식 거둘 때 되면 이제 이 양식 구하러 이렇게 약탈하러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탈하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에 이제 식량을 약탈하러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기도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해야 돼. 타작마당이라는 거는 이제 추수해가지고 막 곡식을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 와서 빼앗아가더라. 그런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도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출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다윗에게 너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일행, 다윗의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우두머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것도 지금 위험한 일인데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어디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데도요,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이 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기들도 먹고 살기 어렵고 자기들도 막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어디 가서 누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이게 가당키냐 하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부하들이 반대했을 때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을 보면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스 사람을 네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실패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반드시 해야 될 일.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주변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지지 안 해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은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별로 없습니다. 그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없다고요. 진짜 드물어요. 그런 거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드물고 그거 자주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반대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뒤로 물러서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반대하는데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면서 막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는요, 좋은 일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는 관계가 깨지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결과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거는요, 이건 다른 사람이 다 이해 안 하고 다 반대하는데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는 내 갈 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미성숙한 일이에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하러 가라.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다 찬성하지 않고 부하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요 고집 부리지 않고 다시 기도했어. 다시 기도하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아 다윗이 막무가내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명확하게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되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요 막무가내로 하는 것보다도 순리를 따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순리를 따라하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순리를 따라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인정 안 해줘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는 순리를 따라서 은혜도 베풀고 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도 많아요. 내가 선하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인정해 주느냐?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속상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고 이용당할 때도 많죠.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좋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인간은 믿을 게 없어. 사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다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 두 번 다시 하는가 봐라. 이러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면서 인간은 믿을 게 못 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태도가 가득 차 있는 이런 거는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엄청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잘하셔야 돼요. 엄청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불쌍하게 느끼도록.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우리 마음 헤아려 주지 않는 사람은 많고, 오히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조금 우울해지는 것 같으니까 옆 사람은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래도 끝까지 성도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네. 예.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 믿어. 사람들이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져요. 사람이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진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모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예수님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하셨는데 예수님 그거 참아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속상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 생각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배신은 그 사람이 저지른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안에 사람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아주 차갑고 냉정한 마음, 그거를 품고 인간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곱씹으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질병이에요. 상처,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배신한 거는 그 사람의 죄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인간은 믿을 수 없어, 사람에게 마음 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그런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질병인 거예요. 그것이요, 쓴 뿌리가 돼가지고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요즘 사무엘상 묵상하면 다윗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 다윗 편이 되어주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어제 묵상한 본문인데 사무엘상 2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6장 1절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파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십사람들이요, 사울에게 충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브아까지 와가지고 다윗이 자기 동네에 숨어있다고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9절에도, 사무엘상 23장 19절 보면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이 우리 동네에 지금 숨어있어요,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있어요, 23장에서도 사울에게 신고했는데요, 26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신고해요. 그러니까 이 십사람들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을 대적하고 노골적으로 사울을 편드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악한 편일까요? 다윗이 악한 편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선한 편이고 사울이 악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사람은 악한 사울을 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거요, 쉽게 너무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단순하게 선악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는요, 흑백 논리로 재단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아요. 세상에는 차마 용기가 없어서, 차마 용기가 없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금방 입장과 태도를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악한 사람 쪽에 줄 서 있는데 실제로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 겁이 많을 뿐이에요. 악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면 악한 사람 편에 서 있는 거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선한 세력이 대세를 이루면 또 줄을 바꿔 서기도 해요. 그러니 악한 편에 있다고 해서 다 악한 사람이냐? 그거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너무 흑백 논리로 재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요나단이 믹마스에서 싸울 때 보셨습니까? 블레셋이 대세를 이루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블레셋 편에 가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비겁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승리의 물꼬를 트니까 블레셋 편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전향해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비겁하게 숨어있다가 승리했다고 하니까 막 쫓아나와가지고 전리품 찾아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세상에는요, 선하고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베라벨 사람이 다 있어요. 악한 사람인데 선한 흉내 내는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 줄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베라벨 사람이 다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좀 없고 연약하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그런 좀 비겁한 사람이어도 진리편에 설 수 있도록 이 선한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연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도 나만 따라오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믿음 좋은 집사님만 따라갈 테니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다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인생을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남의 믿음 덕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의 믿음 덕 보고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내가 그 덕 보는 거예요. 예수님 순종 덕 보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덕 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덕 보고 사는 인생이고 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 덕 보고 사는 사람이고 늘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등 두드려주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렇게 곤면하는 그 구역장 덕 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남의 덕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잘난 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항상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패자부활전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 내가 설령 무너지고 실패하고 패했다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그 은혜 부여잡고 일어서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패배한 사람, 넘어진 사람이어도 다시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열어주는 여러분의 이런 은혜의 대세를 형성해가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상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 아프게 주목해야 될 만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은 사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이 다윗 잡으러 왔을 때 엔게디 그 동굴에서 뒤를 보고 들어온 뒤를 어떻게 보면 똥누로 들어온 거예요. 동굴 속에. 그런데 그 굴 안에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던 거죠.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거.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4절 보시면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언제 이랬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언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진짜냐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걸 하나님 주신 기회로 여기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배은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무엘상 24장 5절에 다윗이요 그거 다윗의 겉옷자락을 배은했다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셔. 이거는 못하는 일이야. 이렇게 주장해요. 사실 다윗이 죽으라 고생하는데요, 전부 다 사울 때문에 하는 고생이에요. 사울만 없으면 그런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사울의 경쟁심, 사울의 의심병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울만 없어지면 다윗은 고생 끝, 행복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울만 죽여버리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야. 그래가지고요, 사울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24장 16절 보면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러면서 소리를 높여 울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고 있으니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막 칭찬하고, 그러면서 사울이요,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사울이요, 상당히 조금 충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감동받아 크게 울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가 왕이 될 거 내가 안다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 믿을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는 사람 믿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람 믿을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믿어야 돼요. 설교 듣는데 조금 헷갈리시겠어요, 그죠?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선악을 딱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도와주고 뭐 사람을 어떻게 챙기다가 우리가 속상하고 상처받고 이럴 때 많아요. 그래서 나 두 번 다시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그렇게 결심했다가도 아 내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상처받아가면서 남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예수 잘 믿는 길이라는 거죠. 사울이요, 다윗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을 보면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발디에게 주었어요. 멀쩡하게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 미갈을 남의 아내로 준 거예요. 이거는 다윗을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사울이요, 다윗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다시 또 그런 사울이 오늘 또 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의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라.
이제 진을 쳤어.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이거 정말 배신감 느낄 만한 상황이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이용해 먹거나 그 은혜를 배신하는 거죠. 그리고 안 도와줬으면 그때 죽여버렸으면 사실 문제가 끝날 수도 있는데 괜히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하는 거예요. 괜히 믿음으로 살다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괜히 믿음으로 살면 고생 더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어제 묵상하신 분 아시겠지만 사울이 3,000명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진을 친 거예요.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 사울 잠자는 데까지 다가갔어요. 옆에 있는 아비새는 죽이자 그랬죠, 당연히. 지난번에도 살려줬는데 이런 짓을 또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또 기회라고. 그리고 죽이자. 그런데요, 다윗이요, 똑같이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이거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아마 사울은 다윗이 거기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행군을 너무 세게 했을 거예요. 너무 군대를 빨리, 그때는 다 걸어 다녔던 시대거든요. 그런데요, 이 팔레스타인이요 겨울에도 30도씩 올라가요. 그 땡볕에 군대가 행군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아마 이 군대가 녹초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다윗이 그 사울 곁에까지 머리맡까지 가는데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아비새가 죽이자. 그런데 이거는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일이야. 또다시 물병과 창만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보통 이제 어떤 통계학자들이 성도들이 설교 듣고 문 앞에 나갈 때 70%는 그날 설교를 다 잊어먹는다고 그렇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아닐 거야. 제가 이렇게 믿죠. 원래 이제 사람을 믿다가는 상처를 또 많이 다 받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뭔지 기억하십니까? 방황이 아니고 연단이라고. 사실 이 다윗이 이렇게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는데요, 그 시간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과정이었거든요. 다윗이 한 번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믿음으로 헌신했다가 엄청 손해를 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헌신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괜히 사울 살려줬다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더 많이 했지만 또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기준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원칙, 그런 믿음의 기준 지키며 살다가 보면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복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을 거다. 복을 받죠. 그런데 어떤 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리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옆 사람이 아멘을 하지, 너무 기운 없이 말하면 긴가민가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리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을 많이 하면 믿음으로 살다가 하는 고생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 많이 하는데요,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하면 그 고생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를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복받는다 고백은 하거든요. 근데 그 복이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그 복이 어떤 때는 복이 아닐 때도 있는, 그게 오히려 유혹일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을 더할 수도 있는데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 고생이 내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요. 다윗은 죽을 고생하는 거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그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배고른 것을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 자기는 배고픈 거 괜찮지만 아기 애들 먹일 거 없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울이 잡으러 왔다 그러면 다 짐 챙겨가지고 도망쳐야 되는. 도망가려면 얼마나 더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허겁지겁 도망가는 이런 신세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다가 나발같이 험악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생각할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게 다윗의 말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요 계속 여호와 여호와 생각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엊그제 묵상했던 말씀 중에 나발 이야기에서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발이 다윗을 모욕해가지고 다윗이 막 화가 불같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에게 무기 들으라 그래가지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가는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가로막습니다. 아비가일이 말을 길게 했는데요 아비가일의 말을 읽어보면 아비가일은 말끝마다 여호와 여호와 이야기합니다. 말끝마다 다윗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중인데 그 다윗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당신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나님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다윗을 깨우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초라하게 느낄 때도 있고 다급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도 있고 인생에는 별의별 경험이 다 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해.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되게 죽여버리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그래서 머리맡에 있는 물통과 창만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외치지요.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는가 보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보다도 더 중요한 장면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 제일 극적인 거, 제일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주로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린 그 이야기 영화같이 극적 막 그게 영화 주제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처음 데뷔할 때 일어난 사건이라면 사실 다윗의 삶이 깊어져가고 다윗의 삶이 연그러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례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을 때 죽이지 않는 이 사건 그것도 이것이 반복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사실 오늘 본문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보다 더 중요한 대목이에요. 더 중요한 대목이라고요 이것이. 사실 외부의 적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경쟁심 이거 이기는 거 쉽지 않거든요. 다윗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다 하고 물러난 뒤에 왕의 창과 왕의 멸이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이것이요 다윗의 승리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당당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 앞에서 사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결국 다윗이 승리할 거다 이렇게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울과 다윗을 자꾸 대조하면서 읽고 우리는 다윗 편에서 사울을 평가하니까 사울이 별 볼 일 없는 왕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40년 동안 왕노릇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전쟁에서 거의 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읽을 때 사울이 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빌빌거린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믹마스 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믹마스 전쟁에서 사울이 이긴 겁니다. 골리앗 나타났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 나타났을 때 사울이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이 전쟁의 물꼬를, 승리의 물꼬를 터가지고요 블레셋 다 무너진 거예요. 사울은요 모든 전쟁에서 거의 다 이겼어요. 사울의 왕권이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노읍 제사장 85명 일가족을 다 학살했는데도요 사울이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십니까? 노읍 제사장 85명 그 동네를 전부 다 진멸했다. 이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를테면 5.18 광주에서 그런 짓을 해도 아무도 뭐 군부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뭐 그런 셈인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실제로 강한 것은 다윗입니다. 잡으러 다니는 것은 사울이고 쫓겨 다니는 것은 다윗인데요 실제로 강한 것은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사울은요 그렇게 강력한 왕인데도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다윗은 이렇게 연약한데도요 믿음으로 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강하고 힘 있는 것은 사울이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연약한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는 다윗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떳떳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 앞에 당당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